말씀드리면 나이지리아 신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온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공격받고 목회자들이 납치되며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은 가정이 집과 가족을 잃었지만 정말 놀랍고 좋은 사실은 기쁜 사실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교회가 여전히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보호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덮어주시고 이 지역들의 안정이 임하도록 함께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과 담대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려움이 교회를 침묵시키려 할 때도 빛을 비추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고 세 번째, 부흥과 정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께로 돌이키시고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저희에게 많은 물품들이 그 모자라서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필요한데요. 그런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이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 시간에 나이지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보호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일라이자 엘리야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해 저는 중동 지역에서 목회자 20명과 함께 일주일간의 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일상의 일부고 당국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여한 목회자들 대부분이 감옥 생활을 경험했고 그중 몇몇은 이미 다시 선고받고 감옥에 수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투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준비 모임을 매주 멘토와 함께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세션을 마친 후 한 목회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 이름을 가명으로 자라라고 하겠습니다. 자라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역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간수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구타가 너무 심해서 다른 간수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그는 그녀를 죽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폭행의 한가운데서 성령께서 자라를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 간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죽음 직전까지 맞으면서 평안을 잃지 않았던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연민, 혼란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제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을까? 나 역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그녀처럼 평안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하게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닥칠 때에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 전체를 그분께 헌신한 채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이 이란이나 북한이나 소말리아, 예멘 같은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고난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형태가 다른 도전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적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위협은 영적으로 똑같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헌신한 채로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박해 한가운데서 서서 굳건히 서는 방법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아십시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의 진리,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는 분이시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1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이방인으로 사는 선택된 민족에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들은 선택받았고 그 특권을 가졌으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회 관계 속에서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정체성과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우선순위는 사회 전반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휘관으로부터 다른 명령을 받았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굳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목적이 사회의 세계관과 목적과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과 충돌, 고통, 도전, 그리고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로 인해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될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십시오, 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흡수하고 이해하며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얼마나 굳건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다섯 구절은 기독교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대화가 나오겠지만 베드로 전서가 시작하는 것은 아주 풍부하고 빽빽한 교리적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팀 켈러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은 확실히 교리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하지만 결코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이며 영원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새 생명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6절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들을 알지 않고 마음에 생기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도 역시 예수님을 아십시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듣고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라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에게 맞으면서도 그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경험한 자라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여기서 자라의 신앙의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몇 가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의 생생하고 강력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극적인 육체적 치유의 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꿈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한 기독교 교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뭔가 치유를 구하는 구역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이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자궁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치유되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느꼈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임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그 원인으로 그녀의 자궁에 상당한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주 후에 그녀는 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까 걱정하여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몇 가지 검사 후에 글쎄요 어찌된 영문인지 종양은 치유된 것 같고 사실 임신 3주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 임신을 했고 그분은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의 딸은 6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이런 극적인 꿈속에서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겸손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만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가 간수에게 얼굴을 구타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강력하시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직접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인 인물로서 오늘날 우리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를 만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도전과 기쁨을 통해 우리와 함께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고통을 겪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당하셨다면 분명히 예배와 헌신의 행위로 우리도 그분을 위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카렌 조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겪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고난과 명예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아있는 돌에 대한 명예의 휘장이다. 놀라움보다는 기쁨, 모욕보다는 축복,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헌신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중동의 그 방에 앉아 감옥과 신앙, 꿈과 치유에 대한 이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깊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도 자라처럼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제가 말씀 두 가지 의미에서 모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대답은 예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이해하며 이러한 진리들을 제 마음과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저의 구원과 영원한 기업으로 가득 차도록 이러한 진리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저는 제가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경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수련회에서 또 다른 목사님이 캐나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주셨습니다. 자, 몇 단락을 읽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도 저명한 작가도 아니고 다만 믿음의 상처를 맛본 사람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단순히 말로만 진 것이 아니라 감방의 벽 안에서 아내의 눈물을 통해 어린 자녀의 지친 눈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정을 얻기 위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중하며 너무나 진실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믿음은 더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자유가 있고 교회는 열려 있으며 책꽂이에 성경이 있고 설교는 녹화되어 온라인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진정한 위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편안함 속에, 무관심 속에, 편리함이라는 부드러운 베개에 감싸인 영적 잠 속에 숨어 우리 마음에 믿음을 훔쳐가는 데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기독교가 단순한 생활 방식이나 교리의 집합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 들어올리는 일입니다. 박해의 한가운데서 저는 부르짖습니다. 캐나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신부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편안함에 안주했지만 이제 사자처럼 포효할 때입니다. 이제 촛불을 높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길을 볼 수 있게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있는 형제입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흔들리진 않습니다. 사슬에 묶여있지만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빛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날이 온다면 예수께서 이미 훨씬 큰, 더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나가실 때 책갈피를 받게 되실 텐데 편지 전체를 찾아서 읽을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오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는데 저는 첫째, 저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위해 실제로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두 걸음 내딛도록 돕고 싶습니다. 둘째, 저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박해란 오픈도어 선교의 박해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와의 연관되어 있는 이유로 경험되는 모든 적대감, 여기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말 및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정의에는 제한, 압력, 차별, 반대, 허위 정보, 불의, 협박, 학대, 소외, 억압, 편협, 침해, 배척, 적대 행위, 인종 청소 및 대량 학살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오픈도어스는 박해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스매시, 강타, 폭력적이고 눈에 보이는 박해, 그리고 강압,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압력.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기독교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박해 유형을 예측한다면 그것은 강압입니다. 강압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가올 것을 엿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종류의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적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난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전 세계적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이 큰 글로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 중 하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서 기도하고 관계하고 옹호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시각 자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매년 오픈도어에서 제작하는 World Watch Lis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매년 기독교인이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50개국을 나라입니다. 가장 진한 빨간색 국가는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끝나면 책갈피를 받게 되는데 그 안에는 World Watch List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기도 도구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적으로 3억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높은 강도로 박해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오픈도어스와의 세계 감시 리스트 상위 50국에 3억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정도의 박해에 직면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 대략 7명 중 1명이 믿음으로 박해받고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수치는 보고된 사건이며 실제 수치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가장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종종 주님, 박해를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 박해받는 신자들과 나오는 대화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기도 요청 목록의 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역사를 통틀어 교회가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강력하게 성장하고 번성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교회가 그 예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자들이 위협받거나 두려울 때 굳건히 서도록 그리고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강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연합하고 치유, 공급, 담대한 증거, 두려움 대신 믿음, 정부 지도자나 박해자,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세 가지 실제적인 응답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베드로 전서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정말 정금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우리 신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해 받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7일 동안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세계 감시 목록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여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오전 8시가 저의 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쿠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쿠바는 세계 감시 목록에서 26위이며 지난주 허리케인 멜리사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응답 포인트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현재 쿠바를 위한 구호 물품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를 채우기 위한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멜리사로 인해 필요수용이 절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하고 싶다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가 곧 떠날 예정이므로 이번 주에 꼭 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축복에 대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위대한 창조시며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뜻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당신의 교회, 특히 오늘날 밖에 직면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인내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 보여주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당신의 뜻에 완전한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박해에 맞서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말과 외모, 행동이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와 깨달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청찬식을 하겠습니다. 자,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